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56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6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0살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십수년 세월 동안 광야학교에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20대의 청춘이 됐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광야 황무지 가운데에서 쫓김을 당하는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20대의 청년이 된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 생활 동안에 깨달은 귀한 진리의 은혜들을 오늘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다윗이 있는 황무지 한 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2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 황무지로 내려가서.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좀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엔게디 황무지 그리고 오늘 다윗이 머물고 있는 하길라 산 그리고 10 그리고 마온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갈멜에 이르기까지 그 지명들이 대부분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안 찍어드려도 다 보이시죠? 네, 엔게디가 사해 중심부쯤에 있습니다. 거긴 무슨 지역이라고요?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석회 동굴이 많아서 사울이 쫓아왔을 때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었죠? 600인과 함께 굴에 숨어 있었죠. 자, 그 굴에 숨어 있었던 데가 엔게디 황무지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생활했던 주 터전이 어느 광야인가요? 마온 광야입니다. 마온 지역이라고 밑에 하단 왼쪽 부분에 보이시죠? 자, 마온 지역 그 오른쪽으로 해서 지명은 없지만 엔게디에서 마온 사이 저기를 마온 황무지, 마온 광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10 황무지 그러면 하길라산 북쪽을 10 황무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갈멜은 어디쯤 있을까요? 예, 10 위쪽 헤브론쯤에 있습니다. 이 지명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10 사람들은 뭐 다윗한테 그렇게 억한 심정이 많아서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23장에도 보시면 다윗이 하길라산에 있다라는 걸 밀고 한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죠? 10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의 1차 고발 사건이 있었던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 말씀이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이러고 1차로 밀고를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 10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주로 다윗이 어느 지역에서 피신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엔게디에서. 마온 광야에서 오늘 하길라 산지에 숨어 있습니다. 조기를 뱅글뱅글뱅글 다녔단 말이죠. 뭐 하고 지냈을까요? 저기서 남의 양떼 지켜주고 염소떼 지켜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어디 사람 하나가 등장하죠? 갈렙의 후손 가운데 갈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을 겁니다. 25장에 보시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고향이 어디예요? 목장이 어디에 있어요? 주거지가 어디에 있어요? 갈멜이라는 데입니다. 그 10이랑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냥 봐도 가깝지만 저기 엔게디에서 하길라까지 하길라에서 10까지 10에서 한 10km 됩니다. 하길라에서 숨어있다는 거 뻔히 압니다. 또 어떤 소문이 자꾸 돌아요? 그 말 많은 갈멜 사람 나발이 자꾸 나발을 불고 다니는 거죠. 야, 저 도망자 사울을 배신한 자가 하나 돌아다니는데 요 마온 광야에서 내 양떼를 지켜주고 있다 이러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 십 사람들 갈멜 사람 나발은 왜 이렇게 다윗을 우습게 하냐 말이죠.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아 너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그러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사울이 갑니다. 근데 진멸을 하나요? 안 하죠. 거기서 좋은 동물들 좋은 것들을 취합니다. 그러고 오다가 어디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 아니? 갈멜에서 사울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장 즈음에 있습니다. 15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사울이 행한 갈멜에서의 행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다시 2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십과 가까운 지역이 갈멜이고 갈멜에는 누가 살았다고요? 나발이 살았고 그 나발이 다윗을 우습게 여긴 이유가 여기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뭐가 거기에 있다고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적비, 자기를 위한 공적비가 쪽 갈멜 십이라는 지역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자기 동네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사울왕, 지금 왕으로 등극해 있는 사울왕의 기념비, 공적비가 거기 있으니까 그거 쳐다보면 누구가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나요? 그렇죠. 사울왕이 진짜 왕이지 저 다윗 저거 도망자 저 우스운 놈 아닌가. 그래서 25장에 보시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식량 지원 요청을 하잖아요. 당신네 그 마온 광야에서 양 3천과 염소 1,000마리 우리가 담이 되어주고 막아줬던 거 다 합니다.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종들한테 무엇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는지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25장 10절 11절입니다. 2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이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말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누구니? 다윗은 누구니?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야, 근일에 자기 왕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면서 도망자인 다윗을 조롱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듯 나발이 다윗을 한 수 아래로 보고 도망자로 보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조롱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 동네에 사울의 기념비가 있으니 그거 쳐다보고 사울이 왕인데 저까지 게 뭐라고 그 든든한 의지할 바가 되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십 사람들도 그게 든든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힘이 있지 저 사람 뭐니 힘이 있나. 그래서 두 번째 밀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또 쾌제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쫓아오겠습니까? 몇 명 데리고 오나요 항상? 예, 사울이 왜 이렇게 3천이라는 숫자를 자꾸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앞전에 보시면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군사 며칠요? 이스라엘의 군사 삼천을 모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천이라는 숫자는 누구의 사병이요? 사울의 사병입니다.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구도 듣나요? 다윗도 듣습니다. 그래서 탐정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을 보게 합니다. 3절로 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26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자, 가서 이제 탐정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찰병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진을 잘 꾸리고 하길라산 길목에다가 진을 치고 지금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군대 장관 사울 옆에 두었던 사람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 등장합니다. 뭐 이름을 성에서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사무엘하 2장에 가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또 나옵니다. 네리라는 사람은 사울의 숙부입니다. 숙부 삼촌이죠. 그러니까 숙부의 아들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조카입니다. 사울 조카입니다. 측근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 3장 가시면 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첩을 취하고 악행을 취하고 실권으로 행세를 하려다가 나중에 요압에게 죽습니다. 이제 또 사무엘하에 나오기 때문에 아 아브넬이 사울의 친족이고 나중에 실세를 부렸던 사람이구나 정도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을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내려가서 싸우면 싸우려고 보면 지금 몇 명이 함께 하나요? 600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600명만 있나요? 그의 가솔들도 함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600명이 나가서 싸우다가 3,000명 이제 세월이 꽤 지나죠.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모병한 3,000명이지만 지금 사울이 지금 세월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정예 군사가 됐을 거란 말이죠. 싸우면 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몰래 자기 부하를 하나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해봅니다. 자, 그 장면 이제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세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는가? 햇사람 아비멜렉이라는데 햇 그러면 가나안 칠족속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사람이 같이 가지 않고 누가 같이 가죠? 요압 장군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가시면 기억해 두시고요. 요압의 동생 누구요? 아비세가 내려갑니다. 아비세는 어디서 이제 다윗의 그 신복이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오늘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요. 사무엘 하 16장에 가시면 압살롬 반정 때 다윗이 맨발로 도망 나가잖아요. 궁궐을 도망 나가다가 그 사무엘 16장에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사울의 족속 가운데 하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나서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뒤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야, 이 피를 흘린 자여,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러고 포악한 말로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옆에서 있었던 충직한 장수가 아비세입니다. 그 아비세가 제가 건너가서 저자의 머리를 베리니까 다윗이 유명한 말을 아주 뭐라 그러나요? 그냥 두어라. 여호와께서 저를 다윗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면 어쩌냐. 그리고 아비새의 그 살기 등등한 칼날을 꽂게 만들었던 그 고백이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지금 사무엘 상 26장에서도 아비새는 다윗의 든든한 신복이고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무엘 하에 이제 계속 보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윗의 군대 재편할 때 요압 장군은 그 1군 안에 들어가잖아요. 세 명의 제일 그러니까 군 장성 중에 제일 서열 높은 세 명 중에 요압이 들어가고 그 밑에 서열 30명의 장수 가운데 이 아비새가 들어갑니다. 뭐 그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아 아비새가 앞으로 또 등장하는구나. 다윗 옆에서 참 충직하게 헌신한 장수구나. 그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들어갔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보니까 밤을 틈타서 가서 보니까 군 진영에 사울과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들 다 뭐하고 있나요? 다 고락도 자고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내려오려면 거리가 좀 걸리잖아요. 부지런히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그냥 억지로 끌고 내려왔을 텐데 그 먼 길을 와서 아마 잠이 든 모양입니다. 부지런히 오면 하루 길이면 오지 않을까요? 뭐 하루 이틀 왔을 텐데요. 어쨌든 잠이 들어있는 상황에 아비새가 이렇게 보니까 창으로 찌르면 이거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거 하나님이 원수 갚으실 기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의 말 맞는 말이죠. 뭐 다윗은 손에 피 안 묻히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엔게디 황무지 굴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리면서 제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거 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싸움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인들은요, 야 요거 기회다라고 찬스가 왔을 때 그때 그거 덥석 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분명히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거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비새가 하는 말이 100번 이성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럼 막 죽이고 나면 속 시원하고 다윗은 손에 피 안 묻히고 정적을 제거해버리고 왕으로 등극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의중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엎드림이 뭐겠습니까? 이런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야 이거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복을 주셨어요. 감당치 못할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걸 딱 잡으면 누가 봐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도 막 맞다 맞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거 꼭 잡아라 그러는데 그게 누구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쁨이 자꾸 생기는 것 같으세요? 그건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죠. 내가. 다윗도 막 그 자리에서 야 네 죽여라 그러고 칼을 창을 탁 꽂아서 죽으면 그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그때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좋다고 하나님도 그 일을 기쁨으로 좋아하시겠는가? 다시 한번요, 내 마음에 쏙 들고 내가 통쾌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좋아하시겠는가? 그건 신앙인들에게 순간순간 특별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기회를 만났을 때, 통쾌함을 맛본 만한 기회를 만났을 때 한 번쯤 자문자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내게 이 좋은 일이 어떻게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일이 될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때부터 구하시는 게 오늘 다윗을 본받는 길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가는 길 가히 본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만나실 때 더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나는만 너무 좋은데 하나님도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드리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해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나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엎드려 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같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아멘. 꼭 오버랩 되시죠? 엔게디 황무지 동굴에서 있었을 때에 그와 함께한 600인들이 막 다윗을 독려하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가서 저 사람 죽이십시오. 가만히 가서 죽이십시오. 등 떠밀어서 보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패니라.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우리를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합니까? 다윗이 마음에 찔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 기름을 부은 자의 옷자락 벤 것까지도 다윗은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에게 수치를 줄 수 있나. 다윗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일이라고 그 600명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개한 마음을 잠잠히 시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분개하고 그들이 원통함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지금 갚아야 될 원수가 사울에게 다 쏟아져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막아섭니다. 사실 누가 제일 원통하고 누가 제일 마음에 아픔이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막아서는 사람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겠다 매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지 좀 고민해 볼 상황입니다. 엔게디 황무지 동굴에서 고백했던 말과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 추가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오늘 10절에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왕의 생명을 주관하실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다윗은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깨달았을까요? 엔게디에서 깨달았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사무엘상 25장에서 우리 다윗이 했던 행적을 보면 이걸 삶으로 체험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5장 10절 11절 말씀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장 10절 11절 말씀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이렇게 매몰차고 조롱 섞인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감정적으로 폭발합니다. 다윗답지 않은 행동을 이때 한번 바랍니다. 자기와 함께한 600명 가운데 400명을 취해서 가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2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갈멜에 올라간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나옵니다. 쫓아나와서 뭐라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지요? 2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감정을 추스리고 칼집을 꽂고 아비가일에게 참으로 당신 칭찬받을만 하오 이러고 다윗이 고백하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25장 32절 33절 25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적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사건 이후에 나발은 열흘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생명을 취해야 될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났을 때 그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다윗은 삶으로 깨달은 겁니다. 오늘 그 삶으로 깨달은 신앙의 고백을 10절에 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전장에서 거꾸로 들여 죽이시든지 생명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라는 걸 아비새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일 이후로 말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신앙인은 고백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은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물병만 취하고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울과 다윗이 조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울과 다윗이 조우하는 장면에서 다윗이 이 인생에서 깨달은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울에게 참 아름답고 귀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26장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읽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마음과 생각을 우리도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사는 날 동안 사사로운 감정에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전에 이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으로 올려드릴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다음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